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왕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7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선하고 향기로운 산과 들의 내음, 맑고 푸른 바다와 강물이 살아있는 자연을 느끼시는 여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7월 6일 주말 아침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항상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점점 더 좋은 방송 들어서 도움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편지 또는 전화 그런 이메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편지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87세의 부모님을 모시고 뉴저지에 삽니다. 시민권자시고 두 분 모두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며 소셜 시큐리티로 월 2,000불과 1,800불을 받으시며 은행의 비상금 2만 불을 가지고 계십니다. 금년 들어서 아버님이 치매를 심하게 앓고 계셔서 양로원 입원이 필요한데 비상금 2만 불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아, 예. 87세 정도 되시니까 만성질환이 생긴 겁니다.
네.
이 정도 연령이면 대개 그 만성질환이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는 다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남편이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다고 그랬네요.
네.
그래서 아마 널싱홈을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널싱홈을 가려면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돼야 되고,
네.
거기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널싱홈을 케어를 받게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소셜 시큐리티도 2,000불 받고 계시고,
네.
또 부인은 1,800불, 네. 받고 계시면서,
네.
비상금 2만 불이 있다고 그랬네요.
네.
이 비상금 2만 불 때문에 롱텀케어 메디케이드가 자격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는,
네.
자격이 두 분 합한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해당되는 사람의 한 사람의 임금만 계산합니다.
네.
그 임금의 한계가 2,859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인 이분이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은 그 임금이 지금 2,000불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임금으로선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자산이 3,000불 이상 있으면 안 돼요.
3,000불
이상. 두 부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2만 불이 걸린 겁니다.
좀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단순히 그냥 이 임금 가이드라인만 보고,
예.
포기를 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좀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법이요.
네.
새로 제정된 법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두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널싱홈 가게 되면은 널싱홈 가는 사람이 자기 임금 자산을 가지고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는,
네.
임금도 줄어들어서 생활도 곤란해지고 또 가지고 있는 자산도 널싱홈으로 가져가게 돼서,
네.
아주 그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아주 많아요.
네.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이 많은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방법이 만들어졌는데
네.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최소한도 한 달에 생활비 보장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네.
또 있는 자산은 최소한도 얼마 정도는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차지해야 된다.
네.
이런 그 한계를 정해놓은 법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그 연방적으로 통일된 그 기준 금액은 커뮤니티 스파우스 있는 사람은 한 달에 2,555불이
네.
미니멈.
미니멈. 네.
생활 보장이 돼야 된다.
아, 네.
그리고 또 스테이트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자산은
자산
예. 3만 불 또는 뭐 7만 4천 불 뭐 이렇게
아.
거기에서부터 15만 4천 불까지
예.
이 사이에 네, 나누면 된다. 이런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은 널싱홈 가시고 한 분은 그대로 이제 집에서 계실 때를
예.
대비해서 만든 거죠.
네, 네. 이때 네. 이제 그 집에 남아 계신 스파우스에 지불되는 돈은
네.
널싱홈 가는 스파우스의 그 메디케이드가
예.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메디케이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법이 이 보편화되지 않고
네.
전국적으로 스테이트마다 지금 적용이 아직 다 덜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뉴저지와 뉴욕은 적용이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네.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2만 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3만 3천 불이 오버되니까 널싱홈 메디케이드가 안 된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2만 불이면은 이분들이 뉴저지 산다고 그랬죠?
네, 뉴저지. 예.
뉴저지면 뉴저지의 그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최소한도
네.
보장받을 수 있는 자산이
네.
3만 불입니다.
3만 불.
예. 네. 3만 불에서부터 15만 4천 불. 그러니까 2만 불은 이 3만 불 미만이잖아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2만 불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은 널싱홈 가는 남편 스파우스는
네.
자산이 없이 가는 겁니다.
자산 없이.
그렇게 되면은
네.
당연히 널싱홈 메디케이드가 자격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걸 적용을 해서
네.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아직 다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요. 이런 일을 할 때 어느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남아서 자산을 이 정도 남길
네.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네. 이거는 널싱홈 그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부서가 스테이트 메디케이드 오피스와 또는 그 지방의 카운티의
네.
보드 오브 소셜 서비스.
네.
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네.
거기다 또 신청을 하고
네.
거기다가 문의를 하면은 다 알고 적용을 시켜줍니다.
네.
그러니까 문의하지 않고 사전에 이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지 말고
네.
일단 문의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Monthly Minimum Amount의 프로그램 네임은
네.
Monthly Minimum Maintenance Need Allowance
네.
MMMNA
MMMA.
Yeah.
네.
그리고 자산은
네.
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네.
CSRA.
네.
예,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문의하셔가지고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네.
이분들은 집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없는데.
예, 만약에 집을 네. 가지고 있으면은.
네.
이제 널싱홈 가시는 분이 몽둥이 메디케이드를 사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네.
그 널싱홈 메디케이드가 폐기하는 그 돈을
네.
집을 통해서 회수를 합니다.
아.
집을 차압을 하죠.
네.
차압을 해서 메디케이드 리커버리를 시작을 합니다.
부인이 살아 계셔도
부인이 살아서 집에 계시면은
네.
당연히 그 리커버리의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네.
만약에 부인까지도 돌아가신다면은
네.
그때 가서 이제 회수가 시작이 되지만은 살아 계시는 한
네.
리커버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네.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네. 혹시 집에 21살 미만의 자녀가 살고 같이 살고 있으면 네. 역시 리커버리에서 면제가 됩니다.
네.
21살 이상이 돼도 네. 그 자녀가 소셜 스피디 디세빌리티
네.
영구 장애인일 경우에는 리커버리 대상에서 또 면제가 됩니다.
네.
또 면제가 되는 거는 네. 널싱홈 간 그 스파우스가 네. 집에 있는 동안 2년 이상 그 집 그 와서 그 부모를 케어해 준 자녀가 있으면은 네. 역시 또 면제가 됩니다.
이 자녀의 경우에 나이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나이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에서 이 액션을 네. 리커버리 액션을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집에다가 린을 걸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1년이 넘게 되면 그게 스테이트 오브 리밋이 1년입니다.
네.
넘어가면은 메디케이드가 초이스가 없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메디케이드가 회수해야 할 돈이 리커버리를 진행을 해야 할 법적 소송료, 변호사비, 리갈 피에 미달될 경우에는 코스트 이펙티브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비용이
네. 예, 충당이 안 되니까 네. 그때 이제 포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제 메디케이드가 리커버리 된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네.
이분은 당연히 2만 불 있는 거는 커뮤니티 스파우스 부인이 갖고
네.
그리고 남편 그 널싱홈 가신 분들은 분은 널싱홈 메디케이드에 해 자격이 됩니다.
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87세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의 이제 사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대답을 드렸는데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로 널싱홈 가실 때도 자산이 또 이렇게 2만 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서 널싱홈 가지 않고 집에 남아 계시는 배우자를 위해서 이 돈이 이제 분리가 되고 또 널싱홈 가실 분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뉴욕에
네.
뉴욕의 경우는
네.
그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차지할 수 있는 미니멈 자산의 액수가
네.
7만 4천 불입니다.
많군요.
뉴저지는 3만 불이지만은
네.
7만 4천 불이기 때문에 7만 4천 불 이내의 자산은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저희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는데요. 만약에 좀 더 자세하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알고 싶은 내용이 계시면 AWCA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수요일에 전화상담 혹은 대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AWCA에서는 사회복지 상담과 관련해서 수수료는 받지 않고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오셔서 또 너무 감사해서 도네이션을 하시는 분들의 또 도네이션은 저희가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80세의 어머님이 여행으로 오셨다가 우리 집 정원에서 넘어지셔서 환두뼈가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고 요양 중인데 아무 보험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아, 예. 막연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사고가 나셨구만요.
네, 사고가 났네요.
뉴저지 뉴욕 얘기 안 했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머니가 이제 자녀 집에 와 있네요.
네.
그 자녀 집에 와서 넘어진 겁니다.
네.
그 정원에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지금 요양 중인데.
네.
이제는 이제 그 치료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이럴 때 자녀들이 생각해야 할 대책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아,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혹시 어머니 한국에 사실 때
네.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네.
그 보험이 해외에 이머전시 커버하는 보험인가 아닌가
네.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근데 한국에도 지금 해외 이머전시 커버하는 보험 플랜이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계셨다면은 그 이머전시 커버에 의해서 지금 병원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그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라고 그럽니다.
네, 여행자 보험.
예, 여행자 보험이 만약에 올 때 만약에 들었다면은 네. 그 보험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자녀가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넘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자녀가 그 집에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 집에 상해보험을 갖다가 병원에 주면은 네. 그걸로서 커버가 됩니다.
아, 상해보험.
예. 네.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다 뭐 잘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여행자로서 미국에 일정한 신분이 되지 않는 분이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머전시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이머전시 메디케이드.
네. 네. 뉴저지는 있죠, 물론.
네.
이머전시 메디케이드가 어머니의 병원비를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병원 소셜워커가 진행을 해서 병원에서 보상을 받도록
네.
메디케이드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뭐 말씀을 들으시면 다 방법이 있는데
예.
아무런 그 스테이터스가 없으신 분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로 하는 게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머전시 메디케이드나 이 경우는
네.
또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신분에 관계없고
예. 네.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라든지
네.
아니면 여행 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머전시 메디케이드의 진행이 병원 측에서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집에 상해보험을 네. 가지고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것도 역시 병원에서 이제 크레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이런 일이 갑자기 당하고 나면 이제 그 당황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거 조금 이제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65세 지나신 분들은 메디케어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바깥에 가셨을 때, 뭐 혹시 그랬을 때 메디케어로도 뭐 커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이제 메디케어는
네.
미국 내에서 커버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네.
뭐 크루즈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생긴다든지.
예.
예, 이런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메디케어가 커버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네. 미국에서 여행 중이거나 또는 이렇게 방문 중에 무슨 일이 사고가 생기면요.
네.
미국의 모든 스테이트 병원들은 환자가 이머전시룸에 실려오면은
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거절을 못 합니다.
네.
치료 거절을 못 합니다.
네.
일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치료 받으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네.
대책을 준비하면 되죠. 예,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병원으로 들어온 환자에 대해서 치료 거부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시면서 대책을 또 강구하라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AWCA에서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한 AWCA 회관에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상담 미리 예약하시면 좋겠고요. 또 워킹으로도 오시면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랭클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01-862-1665입니다.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와 행복 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한 두뇌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경아 의학 영양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네. 속해서 가족의 건강한 두뇌를 위한 네. 음식 뭐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또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식단에 신경 쓰시는 우리 어머님들, 특별히 어떤 연령대에 더 추가되거나 필요로 네. 하는 게 있을까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뭐 이게 노인분들이거나 또 임산부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양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밸런스 있게 하면 되는데요.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요 신체적인 활동도 많이 왕성하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이 일어나는 특수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에 잘 영양소를 밸런스 있게 주신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네. 면역도 좋고요. 그리고 성장에도 빠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 이 부분을 따로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뭐 누구나 예상은 하시겠지만 청소년기에 더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면.
네, 청소년기에는요 일단 신체적인 활동이 많고 또 빠른 성장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 세 가지를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네, 단백질 은 청소년 성장에 아마 영양소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성장도 그렇고 매사에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 성적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식단을 이렇게 단백질이 잘 들어가 있나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요. 이때에 뭐 식물성만 다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예, 저는 양질의 그 고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었을 때 흡수율이나 그 효율 면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쇠고기라든가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유제품, 콩류 이 부분은 정말 그 우리 아이가 키가 크는데 골격의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이 조직의 발달과 성숙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효소의 그 주 성분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네. 네. 칼슘은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이런 무기질이 신경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 네.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유제품이라든가 뼈째 먹는 생선, 뭐 채소, 해산물, 견과류, 해조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 이완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칼슘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 유제품 중에서도 우유에 네. 대해서 알러지가 있거나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토피가 있거나 그래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이 칼슘이 풍부한 우유가 아니라 뭐 두유라든가 아몬드유라든가
네.
아니면 뭐 두부라든가 이렇게 대체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
네. 네. 철분은 혈액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철분을 특히 이제 생리를 시작하게 되는 초경인 여학생들한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가뜩이나 평상시에 뭐 빈혈이 있거나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청소년기에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부족하게 네. 되면은 생리가 아예 안 하거나 지연되거나 했었을 때 나중에 그 좀 성숙되는데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철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붉은색 이렇게 고기 중에서도 그 미오빌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철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고기 중에서도 붉은색을 띠는 그런 고기가 좋겠고요. 닭고기나 생선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중에서도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분이요. 그래서
네.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만 빼고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굉장히 면역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많은 영양소를 빼고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두 개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계란을 온전히 드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채소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콩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철분이라는 거는 이 적혈구를 만들고 급격한 성장기에 뭐 혈액과 근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백질, 칼슘, 철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침 식사 네. 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네.
청소년기에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네. 그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 아침 식사를 한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을 IQ 테스트를 검사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주의력이라든가 공부 학습 능력을 테스트를 해보면 월등하게 아침을 먹은 친구들이
네.
우수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아침을 챙겨주는 분들이라면 다른 것도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침을 거르게 되잖아요. 그럼
네.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이라는 게 블랙퍼스트잖아요. 장기간 동안 혈당이 떨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은 간단이라도 꼭 이렇게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녁은요, 규칙적으로 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학교에서 공부량이 많거나 또 수험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야식을 먹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습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당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몸에 해로운 담배가 이렇게 한번 담배를 피워서 뇌에 자극이 되는 데까지는 보통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단순당 설탕은 혀에 대면 0.6초 만에 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네.
행복하다는 호르몬이 나와서 나중에는
네.
이 부분이 가중하게 반복이 된다면은 더 이상 조절이 안 돼서 계속해서 당 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야채와 고른 식단을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가식이나 폭식하지 않도록 그러려면은 사실은 굶지 않고 새끼를
네. 네.
꼭 이렇게 챙겨 먹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나 집중력에 또 방해가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게 스낵류라든가 햄버거라든가 가공식품은요. 그 아무래도 학습 능력에 또 저하가 되고요.
네.
또한 ADHD인 경우에는
네.
이 전두엽에 그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두엽에서
네.
신경 전달 물질이 덜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더욱더 이게 자극이 되거나 또 액티비리가 과잉성 행동장애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낵류, 햄버거, 당류 이런 음식들은 에너지 또 지방,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음식이 비만, 고혈압, 뭐 심장병, 생활습관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간식을 보면은 라면 한 봉지에 보면은 나트륨이 무려 이제 1240mg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햄버거도 그렇고요. 피자 한 조각만 먹더라도 거의 뭐 1550mg의 나트륨. 그러니까 2000mg이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인데요. 이미 오버를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에너지도 너무 열량도 높고 그다음 포화지방도 높고 그래서 영양 그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또 이제 간편함을 위해서 뭐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음료수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이런 단순당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이렇게 집중력에도 저하가 되고 그리고 이런 성인병으로도 이렇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음료수 대신에 그 제 건강한 물이 내가 건강한 물을 마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혹시 밤중에 공부를 하면서
네.
이런 이제 과자라든가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인공 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햄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혹시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쭉 이렇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아이하고 싸우지 마시고 네, 음식부터 바꿔주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걸 보면 네. 사실은 인스턴트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맞습니다.
영향받죠.
네. 네.
자, 오늘은 임 박사님과 학생들의 우리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 올리는 영양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